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길을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장작불에 구운 군밤과 군고구마를 파는 길거리 상인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꽤 많았는데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춰버리더군요. 이제 남조선의 겨울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붕어빵이라는 간식이 군밤과 군고구마를 대신해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군밤과 군고구마를 좀 사보았습니다. 어릴 때만큼의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 기억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북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겨울 간식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요즘처럼 추운 날에 북조선 신자분들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의 귀한 두 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조선은 1월 1일 신정보다는 음력 1월 1일 구정을 세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 남조선은 구정 설날을 보냈는데요. 두 분은 떡국 많이 드셨나요? 저희 어릴 때는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셔서 좋아하지 않아도 꼭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떡국을 여러 그릇을 먹고는 이제는 자기가 형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었지요.
저는 12월 31일 밤이 잠에 들면요.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졸려온 것을 억지로 참고 있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졸려운데 잠을 안 자고 참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눈썹이 하얗게 됐을까 겁이 나서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아, 참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조선에서는 설날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조선에서 설날을 음력설이나 구정이라고 불렀어요. 새해 1월 1일은 신정 혹은 양력설이라고 했고요. 북조선도 그렇게 부르나요?
새해라고 하거나 설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 그렇군요. 그럼 북조선에서 설은 어떤 풍습을 갖고 있나요? 우리처럼 떡국을 먹고 세배도 하나요?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어떤 것을 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처럼 떡국을 무조건 먹는 것은 아니고요. 세배는 합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이라 해서 인절미나 성편, 고깃국 등 맛나는 음식들로 명절상을 차려요.
아, 네, 그렇군요. 북조선도 참 다양하게 우리의 명절을 기억하는 풍습들이 있네요. 어떤 풍습은 같고 또 어떤 풍습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같이 지켜보고 싶은 풍습들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야기 형식으로 읽어볼게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의 조각들을 만들어 팔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브람은 조카인 롯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이 늘어나게 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의 가축을 합한 수가 너무 많아져서 양식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서로 가축들이 먹을 풀이 모자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람과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고 했고 롯이 먼저 선택한 뒤에 아브람은 남은 목초지로 가게 됐어요. 롯이 간 곳은 소돔이라는 곳으로 온 땅에 물이 녹록한 곳이었으나 그 곳의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어요. 롯이 떠나고 난 뒤 아브람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세요. 아브람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곳의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람과 사례의 나이는 너무 많아서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아브람과 사례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참을 수가 없게 된 사례는 아브람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졸라대죠.
그래서 아브람은 사례의 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깔보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행동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에 대한 처분은 사례에게 전적으로 맡겼답니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 학대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 지친 하갈은 한 샘물 곁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하갈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핏줄인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하갈이 낳을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이 역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갈의 아이가 복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은 바로 사례에게 돌아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뒤 13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귀여운 아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갈이 아무리 천사가 말을 했어도 사라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갈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나중에 큰 민족이 되게끔 키워낼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는 너무도 기뻤어요. 당연하죠.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아들을 이제야 낳을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기뻐했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한편 사라 역시 너무 기뻤답니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이가 많아 늙은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며 비웃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을 낳아 웃을 거라고 했던 말씀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하기로 했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로는 웃을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사실 이삭으로 인해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마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많이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에 아마 모든 하인들이 이스마엘을 잘 대접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진짜 상속자인 아들이 태어난 거지요.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도 이제 이스마엘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가 이집트 여인이고 여주인 사라의 노예였으니까요. 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이삭은 귀하게 여겨졌지만 자신은 불공평하게 대접받는다고 생각도 했겠죠. 이러한 것을 이스마엘은 참고 또 참았지만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는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언젠가는 이삭을 괴롭히려고 마음먹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스라엘에는 보통 아이가 세 살쯤 되면 젖을 뗀다고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브라함을 축하해 주었겠지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너무 신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연회장에서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혼자서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어요. 자신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속상함과 자신의 어머니는 여주인의 정이라는 처지를 말이지요. 마음이 괴로웠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어요.
세 살이 된 이삭은 10대 청소년인 이스마엘의 괴롭힘을 이길 수 없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잠시도 이삭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사라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라는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가뜩이나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로부터 수모를 당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자신의 아들까지 괴롭히니 말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사라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당장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을 절대로 이삭이 자라는 이곳에서 함께 둘 수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괴로웠어요. 종의 자식이지만 자신의 첫 아이였고 이삭이 후계자이긴 하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역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죠.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기에 이삭의 후손이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따로 한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잘 자랄 수 있게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구를 의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자랄 동안 그를 돌보셨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도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사라의 돌봄 아래서 쑥쑥 잘 자라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사가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만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삭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고 과연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너무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셔서 마음속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서로 나누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기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길이 걸립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명하셨는지를 궁금해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아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가더라도 하나님을 내내 원망했겠죠. 백세가 다 되어서 간신히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에 가는 동안 그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안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에 남아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는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었고 늘 약속을 지키셨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에게 말씀하셨더라도 절대로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삭이 죽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다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두른 뒤에 아들 이삭의 팔을 묶어요. 그리고 그를 단의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세요. 그리고는 절대로 이삭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해치고자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고자 하셨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리자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단 하나뿐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모리아산의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모두 이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를 제밀로 바쳤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 정말요? 너무 잔인하네요.
혹시 이은혜 집사님께서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라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을 기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정을 만들기로 하지요. 신라시대는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정은 절의 메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을 만드는 일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의 모양이 비뚤어지거나 만들어진 정의 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이상한 소음이 나는 거예요.
정은 무척이나 무거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야 했다니 정 만드는 장인들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장인들은 왕의 명령이라서 계속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정은 너무 비싸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승려들이 전국 각지를 돌며 시주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정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에 시주를 받으러 갔더니 그 집의 여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어린아이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승려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희생하면 좋은 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왕의 어린 아이를 희생해서 정을 완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정을 위해 희생되었고 정은 울릴 때마다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죽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 같다고 해서 그 정의 이름을 에밀레 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너무 재미도 있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리고 딱 한 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정도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리고 성령님은 거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과연 나 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됐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모리아산까지의 사흘간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바랄 수 없었던 중에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친히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이삭에게 절대로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끝내 보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막혀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나쁘게 하실 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한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귀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너희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잘 알려주세요. 그것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주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 예배 함께하는 주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지수 자매님, 예은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아,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자, 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두 분 여행 좋아하세요? 내가 여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으면 좀 한 가지씩 좀 나눠줄래요?
네, 저는 이제 여행을 할 때 그 날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날씨?
네.
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이제 비가 오거나, 네, 아. 막 바람 불거나 이러면, 그 기분이 좀 안 좋고.
아, 그럼 네. 해가 뜨고. 아, 봄이나 가을이나 네. 이런 날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날씨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우리 예언자매님은요?
저는 여행할 때,
응?
사람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는 장소도 좋고 가서 이제 여행하는 동안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누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느냐 아니면 네, 좀
네. 너무나 또 중요한 얘기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음 모아서 우리 오늘 신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북조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신방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백예연 자매님, 김지수 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자매님, 또 예언 자매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요즘 위가 좀 자주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엔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이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만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네.
그리고 그 지수 자매님 말이 맞죠. 우리가 안 아픈 것은 진짜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예요. 두 분의 귀한 고백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가 되어 삶을 살아갈 때 좀 간혹가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자로 살 때 아쉬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함께 믿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의 수명이 다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다가 순교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아, 제 주변에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감사한 것은 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다음에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어도 이렇게 믿음의 신자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의 이야기라고 해석하잖아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서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미국말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신앙이 담겨 있는 이야기죠. 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작이 있으니 끝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계속해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의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우리 신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 여행을 다녀와서 알았어요.
오, 예언자매님, 저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 아닌가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참 그 여행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반면에 여행지가 생각보다 안 좋고 맛없는 것을 먹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가면 그의 여행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멘입니다. 두 분이 너무 찰떡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누구나 함께 여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도 맛있는 것을 못 먹더라도 날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이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든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쓴 잔을 먹고 마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느끼면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겠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행복한 여행을 하는
신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일생 동안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영국 사회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저도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네요.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었나 보네요.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된 것을 보면요.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영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시작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도 영향을 주었나 보네요. 남조선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그 감리교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남조선에는 장로교도 많고 감리교도 참 많습니다. 교회들이 참 많은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은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었어요. 신자로 살면서 신자로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실패하시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겠죠. 늘 잘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물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이렇게 생애 마지막이 되니까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겠네요. 결국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테니까요.
네,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네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이겠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속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뒤에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인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 뒤를 이을 만큼 그런 지동력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을 것 같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겪은 위기의 상황이 엄청 많았잖아요. 위기 때마다 모든 사람이 모세만 찾았고요. 앞으로 그 모든 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니까 암담했을 것 같아요.
진짜 두 분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 줬어요. 오늘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아, 임마누엘 하나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같이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저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딱 지수자매님이 말한 그 말을 여호수아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언자매님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죠.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는 알지만 새 세대인 우리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배워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달픈 일이 많거든요. 솔직히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실패의 연속이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한 고백에 감사해요, 예언자매님. 지금 근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믿음의 눈을 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의미인 거죠?
네. 우리 과거의 삶,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시간들은 모두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우리 삶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때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모세가 했던 것은 그저 사람 한 명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의 고백이 바뀌잖아요. 이제 나는 살인자다. 나는 도망자다. 나는 실패했으니 이제 내 앞으로의 인생은 절망뿐이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낙망하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저 양떼나 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분이 너무나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모세가 무려 몇 년을 그러고 살았는지 아시나요?
정답 40년이요.
띵동댕동. 와, 정답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자신이 실패자라고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신 거네요.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가업을 주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정을 볼 때 이렇게 실패해서 지금 내가 변변치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오늘의 그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실패와 아픔의 과정을 그렇게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은 이것들은 나를 다듬기 위한, 우리 신자들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형제 자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지수자매님 각각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네,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이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제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제 가끔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네, 이런 네, 웃음도 네, 많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저에게도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네, 또 이번 시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런 거를 들을 수 있게 제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네.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역사를 통해 보니까 아 정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호수아랑 함께 하셨구나. 우리 지수자매의 전 삶을 통하여서 네.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연자매님.
네,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말 와닿았는데요. 살면서 내가 겪는 아픔, 슬픔, 실패와 절망들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은데 이것이 결국은 끝이 아니라 이제 과정이다. 나를 네. 다듬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목사님이 그 나눔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물론 또 있겠지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 우리 예언자매님 네.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예언자매님이 고백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매님이 초반에 얘기했죠.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누구랑 함께 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좋은 것을 못 먹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그 여정을 동참하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여행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북녘의 북조선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내 인생의 절망뿐이고 소망 하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주신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든 세상의 끝날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